신앙이 있는 가정이 항상 행복하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죠. 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아마 가정이 없으신 청년들이나 또 이제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복한 가정이건 건강한 가정이건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이건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들이 아버지께 원합니다. 제 분깃을 주십시오. 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estate. 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말을 하는 경우는요 드물죠. 왜냐하면 이 내 분깃을 지금 달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어로 한다면 I wish you're dead. I want yours now. 지금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 용돈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 분깃을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이것을 나에게 달라는 말은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주 괘씸한 놈이라는 거죠.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주는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I wish you're dead.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은 우리 아들, 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그 가정에서 모든 공급과 사랑과 또 교육과 모든 것을 제공받는데 마음속에는 항상 빨리 집을 나가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는 원치 않아. 그런 엄마, 아빠가 주는 건 좋아. 예. 바로 이런 상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바라면서도, 영생을 바라면서도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렇죠?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모든 울타리를 다 넘어가고 싶다, 당신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미물이잖아요. 생명체도 아니고, 생명체와 그 비생명체의 중간 단계인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하나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상을 스탑시키시고,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바벨탑 같은 것들을 단숨에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행복과 권리와 이 모든 것들, 명예들, 건강들, 과학들, 이 모든 것들 비웃고 계시잖아요.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이 숨도 들어 마실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픈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예. 나는 당신이 주는 모든 걸 원하고 있지만, 원하지만 그것은 좋지만 당신과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그런 것들대로 행복해지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다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 내 위에 보스가 싫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게 뭡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도권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싶다는. 그래서 선악과가 악한 것이죠. 그걸 먹은 것이 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것을 먹는 순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들의 삶에 케오스, 혼돈이 들어왔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사단이 주는 대로 눈이 밝아져서 그 지식이 들어와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됐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창세기 11장에 또 일어나죠. 사람들이 모여서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이제 탑을 쌓습니다. 안전과 명예와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노아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어떤 홍수가 오더라도 휩쓸려가지 않을 산 끝, 저 공중 끝까지 하늘 끝까지 닿을 탑을 쌓아서 뭉쳐 똘똘 뭉쳐서 우리 살자. 그렇게 하고 탑을 쌓았죠.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안정, 명예가 아니라 케오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말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혼돈스럽게 되었죠. 혼잡하게 되었다. 그 말이 바로 바벨이란 뜻입니다. 바벨은 케오스란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안정과 명예와 행복을 스스로 원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원할 때 하나님 그렇게 행복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케오스가 온다.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달려왔는데, 그토록 그것을 바라보고 왔는데, 그토록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학교 시스템조차도 지금 다 셧다운됐죠. 그렇게 남보다 더 부지런히 살고 더 성공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기업이 정말 뜻하지 않게 무너지기도 하고 힘든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모르고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 삶에는 케오스가 오는 것이죠. 이 아들도 그렇습니다. 다 가진 줄 알았어요. 다 가진 줄 알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그걸 자기가 가진 걸 쓰는 데는 얼마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빚을 지고 다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돼지를 먹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을 다 가지려고 했는데 그 세상 속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다 가지고 싶었는데 세상의 짐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떨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이 비유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 비유죠. 그리고 이 비유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요, 우리가 양이라는 거죠. 양은요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동전이 저 소파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 동전 하나가 여러분 찾는데 못 찾고 소파 밑으로 가 있어요. 근데 못 찾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worthlessness.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처럼 너무나 약해져 버렸고요. 목자를 잃은 양이니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weakness.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처럼 우리의 본연의 value,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자존감이나 우리의 모든 가치가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됐고 진화론이 그렇게 만들었죠. 우연한 존재일 뿐이다. 동물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런 존재에게는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태워서 나오는 제 한 줌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태 속에 우리를 잉태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치,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게임을 빠져서 이 정도 한 달에 이 정도는 벌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돼. 이 정도 미모를 갖춰야 사람들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혼란스럽고 괴롭고 디프레스 되고 경쟁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우린 그렇게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 같이 치우쳐져서 무익하게 되었다.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도록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가치를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지만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잃어버렸으니까. 소파 밑에 있으니까요. 구석에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무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익한. 정말 그렇죠.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어디에다 씁니까? 길에다 내버려져서 사람들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보여준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죠? 우리의 존엄성이 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 돈을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품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돼지를 먹이는 사람. 예수님이요, 왜 돼지를 선택하실까? 이야기하실 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요. unclean animal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피트 밖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돼지를 천하게 여기는가. 우린 돼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삼겹살도 있고 항정살도 있고 돼지갈비도 있고. 예.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세린이, 제클린이 있잖아요, 딸이. 근데 이 딸을 시집 보냈어요. 시집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혼은 잘 용납이 안 되죠. 예, 아주 극적인 경우가 아니고선 이혼이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간음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아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더라도 내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중 하나가, 모르고 내 딸을 시집 보냈는데 알고 보니 사위가 돼지 치는 사람이었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딸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돼지와 돼지 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낮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들이, 그 존귀한 부잣집의 아들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 돼지가 먹는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존재로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라요.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항상 배고픔이 있어요. hungry 하다고 그랬습니다. 아, 배고프다. 예. He longed to fill his stomach. 예. 그러나 no one gave him anything.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항상 hungry, 다른 말로 하면 emptiness,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thirsty,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 부모를 미워하고 또 떠나게 될 때 이런 같은 고통을 겪지 않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회복에 대한 얘기니까요. 자,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누군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가야지만 돼요. 양은 혼자 절대 못 따라와요. 이 말씀은 이제 주일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담긴 성경적인 원리. 그래서 누군가 찾으러 가야 돼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찾으러 오셨어요. 두 번째는 그 어둠 속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인이 등불을 켭니다. 지금 말로 하면 플래시를 켜고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필요해요. 그 말은 뭐죠? 내 위치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넘어지고 혹은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모습은요, 스스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누군가 나를 일깨워주기까지 바로 뭐죠? 이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Revealing, 우리의 위치를 폭로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성령의 감동이 꼭 필요한 거죠. 이번 주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누군가 그를 향해 나가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오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혹 우리가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야곱의 형님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그런 감동이 없다면, 깨달음이 없다면, 혹은 죄를 깨닫는 회개가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제가 언젠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더라도 자녀가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자녀들의 마음에 쿵 하고 오는 것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드렸구나. 이런 감동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눌 내용인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그를 용서하고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Father God, Receiving God. 첫 번째 모습이 뭐라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이 Rescuing God, 바로 Jesus,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Revealing God, 성령님의 역사죠. 세 번째는 Receiving God, Father God,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잘못 나갈 수도 있었어요. 아들이 그런 죄를 짓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아버지, 난 당신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간 거예요. 내 돈보따리나 내놓으세요. 나는 당신과의 관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당신, 나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것보다 더 충격적일 거예요. 자녀와 싸울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린 자녀들, 나는 너 같은 아들 든 적 없어. 나도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에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들입니까? 내 엄마는 그런 엄마 아니에요. 나 이제 엄마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럼 그러고 나갔어요. 너 그물을 나가기만 해봐. 넌 내 아들 아니야. 근데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겠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 수 있죠? 보통 우리의 이야기로 보면은 이제 막 이 아들이 막 허기 가지고 괴로워져서 다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들겼습니다. 한참을 두들겼는데 빼꼼 문을 열고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제가 누구예요? 돌아왔어요. 지금 뭐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거지의 행색을 하고 홈리스가 되고 뭐 예를 들면 마약에 찌들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마약에 찌들면 여러분 얼굴도 바뀌죠. 형상을 알아보면 얼굴이 녹아져 내리죠. 이도 다 빠지고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잠깐만 기다려봐라. 아버지께 가서 물어볼게. 그러면 아버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죠. 그 아들 들어와도 맞아주지를 마라. 그리고 어머니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안 나왔어요. 얘야, 오늘은 좋은 날이 아닌 것 같다. 아버지가 너 같은 아들 없단다. 그리고 이게 보통 우리의 스토리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계시해 주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를 구할 때 언제든지 용납할 수 있는 receiving God, 이런 fathership, 아버지들의 모습이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아버지는요, 항상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나갔지만 이 아버지는 항상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이 마음에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건 참 너무나 놀라운 비밀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람이 쓴 책으로서 미국에도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아주 그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 The Hav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The Having,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갖느냐, 어떻게 뭐 세상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됐느냐, 성공 사례를 이렇게 쓴 책인데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유일한 지금 첫 번째 그런 책이에요. 지금 아마 여러분 검색하시면 한국 도서에서도 아마 1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책의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요, The Having, 원하는 것을 갖는 방법은요,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건 가질 수가 없어, 나는 그건 이룰 수가 없어 하는 사람에겐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도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 끝끝내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고 중요한 철학은요,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사랑을 원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믿고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성경에 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성경에 있는 원리를 세상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오, 그러고 진짜구나 이러고 있다.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올 것으로 굳게 믿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랜 가족의 아픔으로 부모님들이 기대의 끈을 놓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가족은 안 돼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도 회복할 수 있다. 우리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우리 자녀도 방황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세요.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뭐 남들이 뭐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나는 미래가 참 어두울 거야. 이렇게 여기는 대로 여러분은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비록 나는 이런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이런 이런 배우자를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내 미래는 굉장히 밝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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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꿈과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항상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을 닫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항상 저 마을의 입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 보세요. 홈리스가 되고 온통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옷은 다 누더누더 해이해졌고 머리털은 엉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이 저 멀리서 동네 입구에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수님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한 그런 비유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급하게 하시거나 특히나 달려갔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 구절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달려가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가요. 영접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마음이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마음이다. 반성의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일 수만 있다면, 회개의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자녀들은 아마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러나 대신 어떤 행동을 하죠. 아니, 이 아들이 회개한 거는요, 와서 잘못했습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회개라고요. 아버지께 와서 한마디라도 했나요? 안 했어요. 이미 그 말을 연습하면서 왔지만 아버지께는 한마디도 아직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가서 그걸 끌어안아버린 거예요. 뭐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끌어안는 액션은 정말 빠르고 그리고 신속했다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녀가 그런 사인을 보내도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서 무릎 꿇고, 네. 그때까지는 용서하지 않는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다 말할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에서 회복되기 합니다. 여러분, 이제 웃잖아. 이제 딸을 낳아봐. 이제 아기를 낳아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알량한 자존심 그 때문에. 네. 끌어안아줬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돼지의 똥에 뒹굴다가 그 돼지 밥을 먹다가, 여러분 홈리스를 한번 안아보셨나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목을 끌어안아요. 다른 데도 아니에요. 손잡고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에요. 목을 끌어안아버렸어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정말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을 하고 나갔다 들어오는 자녀들이 할지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면. 그때 아들이 드디어 수없이 연습했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를 종같이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라고 못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죽어달라고 했으니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 이해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종같이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그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 너 그때 그런 말을 했고 얼마를 가져갔지, 그래 얼마 남았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막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더 이상 말도 못하게. 보세요 여러분, 저는 최소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려면 가서 샤워 좀 먼저 하자. 네. 이렇게는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스토리가.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냄새가 펄펄 나고요. 그리고 몸에 온갖 오물들이 묻어있는 아들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그냥 최고의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벌써 아버지의 눈에는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씻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전해진 의로움이죠. 사람은 기억해요. 아, 저 사람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과거를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가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죠, 칭의. 카운트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고 이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발걸음 자체가 회개인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죄가 없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에게 소리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죠.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 그에게 다시 한번 임무를 주시는 것, 그를 믿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우리가 먹고 즐기는 관계가 되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은 뭐였죠?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죠? 드디어 아버지와 릴레이션십,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무슨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거나 뭐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어떤 그런 일 이전에,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난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관계,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일, 사역, 성공,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일들,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오늘 주님의 나라는 뭐죠? 주님과 주님 안에서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 먹고 즐긴다는 것이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님 안에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못다한 공부시켜서 내가 못다한 이름을 높이거나 내가 못다한 한을 자녀들을 통해서 풀고자, 아니면 그들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고자 한다면 결코 그 가정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가정을 그렇게 디자인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오류에 빠져 있을 때 자녀들과 저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나눌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그것을 잘 맺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제일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목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안에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결함이 있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높여주는 것이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그 모습이 없이는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더라고요. 씻고 오면 너를 인정해 줄게. 돈을 되찾아오면 너를 인정해 줄게. 이것이 우리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야. 너에게 가장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찾아보도록 해. 남들이 다 한다고 너도 공부할 필요 없단다. 남들이 다 인류대 간다고 너도 그 인류대 갈 필요는 없단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유니크한 탤런트가 있고 유니크한 선물이 있을 거야. 네가 그걸 찾아서 하나님을 glorify, 영화롭게 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 내가 그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너를 코치할 뿐이지 너의 삶을 내가 빚을 수 있는 자격은 나에게 없단다. 우리가 이런 한계를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교육, 명문대, 1등, A, 저 집보다는 잘 돼야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교제가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는 교제가 없어요. 스카이캐슬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부모들의 욕심이 자녀를 다 죽여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들이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 그럽니까? 달려간 아버지의 마음에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20절에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Compassion. 그냥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유 저게 뭘 안 하고 있다, 뭘 해야 되는데, 남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저래 갖고 뭐 먹고 살겠나, 이런 것만 보인다면 우리는 컴패션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이것은 못하지만 또 이것은 얼마나 잘하니 그것도 감사하고, 그럼 너무나 건강하게 자라주니 감사하고, 또 믿음을 가졌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컴패션이죠. 그냥 보기만 하면 만져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채워진다면, 회복할 수 있다면, 비록 이 아들들은, 이 자녀들은 언젠가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런 완벽한 아버지 밑에서도 집을 떠나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에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잘못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그런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었고 그런 회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예,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은요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전에 그 아들이 아니에요. 전에 그 아들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죄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 같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회개했으니까. 이 집안에 돌아온 것만으로 회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새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품을 자녀들은 언젠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불행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 집에 자녀들이 있을 뿐이고 relationship, 교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뿐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고 무언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낼 뿐이고 부모는 자녀의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 가정의 문제고 현대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와 compassion,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가정을 회복하려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모두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락다운, 쿼런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기간에 이런 가정마다 회복하라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기간을 우리가 정말 단순히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지만 괴로워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정말 회복의 기간, 회개의 기간,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는 기간이 되게 앞서서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